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한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12주년 저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은 총신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시는 안인섭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진리의 깃발 세미나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에서 강의를 듣고 너무 참 좋아서 한번 저에게 모시면 좋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가 지난 20주년 설립 기념 세미나 때 간청을 드려서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은 화란에서 칸판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역사신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으시고 종신대학원에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 현산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모여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있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처럼 늘 주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며 때로는 주님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며 말씀 앞에 겸소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사오니 우리 안에 주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일이 뭐 있다 보면 집에서 저녁을 할 날이 그리 많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 아내와 제 딸이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주고받았습니다. 제 딸아이는 6학년인데 학교에서 있었던 친구와의 이야기를 막 흥분을 하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제 아내도 또 제 아내대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중요한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름대로 매우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식탁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대화가 진행되는 그 끝부분에서 제 딸아이가 저의 그 폐부를 찌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참 이상해요. 우리는 밥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정말 했는데 서로 각자 이야기만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서로 그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나 아내나 저나 서로 상대의 대화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저녁에 제 아내와 많은 생각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들, 우리의 이야기들, 많은 기도와 혹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는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교회의 위기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전에 우리가 우리 것을 다 쏟아내고 나면 그리고 손을 털고 자리에 일어섭니다. 여기에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참 자발적으로 복음을 적극 수용하면서 민족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해왔습니다.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역사의 순간에도 우리의 선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붙잡고 민족의 고난을 짊어지며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민족 가운데 기독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신행의 불일치라든지 영적인 무기력, 이단의 발언,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감당을 못함, 그리고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도 또 직분자들과 일반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마음의 신뢰와 소통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자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아름답다, 부흥한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좋은 생각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일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한국 교회와 이 민족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being이요, 또 하나는 doing입니다. being이라고 함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구원받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doing이라고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being의 문제는 칭의론적인 문제요, doing의 문제는 성화론적인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융합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균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비잉의 문제에 배타적으로 집착하게 되면 행동이 책임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두잉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깊은 문제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형은 교회 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늘 영적인 회심을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영향력 없는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분주하고 지나치게 삶에 바쁜 일정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회심한 존재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사회 활동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친교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eing과 doing의 문제,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고 하나로 묶여서 우리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떻게 역동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할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이런 의미에서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 정확한 자화상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왕국에 살아있는 그림과도 같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살아있는 그림과도 같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과도 같은 그 교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펼쳐보시고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힘쓴다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명사인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것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사용했던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은 이것은 이 네 번째인 기도하기를 힘쓴다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세 가지까지 합친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함, 떡을 뗌며 그리고 기도함, 이 네 가지를 전적으로 힘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네 가지를 전적으로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독트리나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들의 교리라고 정확히 번역이 됩니다. 사도들의 교리, 그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오늘의 설교 내용 전체의 요약인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던 그 설교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미 선지자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의 제자분들, 그 목사님들 가정과 함께 강원도로 기차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어느 그 목사님 자녀 중에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복바람으로 본인을 슈퍼맨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기차 안을 막 누비고 있었던 아주 귀엽고 철없는 그런 남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같이 은찬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였는데 같이 대화를 하고 몇몇 가정들이 같이 교제를 하던 중에 하도 철이 없고 너무 또 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그 돌아오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은찬아, 너 지금 밤에 이렇게 어두운데 저 밖에 빨갛게 보이는 십자가가 뭔지 아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철없는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력이 있는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순간 갑자기 그러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빨갛게 있는 바로 그런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댓말도 못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본인을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내복바람의 어린 4살짜리 아이였지만 십자가의 얘기를 하는 순간 진지하게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빨간색으로 그렇게 십자가가 있는 거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도리와 우리의 참된 그 교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른들만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도 철없는 아이도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고 마음에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도리를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기를 오로지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제가 과연 무엇이냐고 하면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헬라어로 편찬했고 그 성경을 루터와 칼빈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을 네 가지로 구별해 내었는데 그 전에 로마 카톨릭이 읽었던 그 성경에는 이것이 네 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교제와 그리고 기도를 힘쓰라고 나와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교제라는 자체가 올바르게 이해되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즉, 로마 가톨릭은 떡을 떼는 교제라고 해석하면서 이것을 미사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 후에들 우리 개혁교회는 이것을 별도로 교제라고 하는 독립된 카테고리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종교개혁이 솔라 스크립츄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바로 번역해서 증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하죠. 교제가 과연 무엇일까? 이 교제의 내용은 바로 밑에 나타나는 43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모습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이 서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교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 그룹은 뭐냐 하면 여기서 어떻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영적인 교제를 의미한다. 영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시지 하는 것이지 정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영적 해석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뭐냐 하면 이거는 정말로 물건을 강제로라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모든 재물을 다 당에서 모아서 거둬들여서 그것을 실제로 분배해 줍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정신과 그 후예들은 이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교제함과 동시에 실제로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가난한 이웃에게 실제로 나누어주는데 물건을 강제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영적인 그런 유기체, 영적인 연대 속에서 그러한 구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코뮤니카초라고 그렇게 라틴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원래의 성경 이 누가가 기록한 말씀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어떤 곳에서 사용됐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보다 명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2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5장 26절 시작. 여기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즉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스 지역, 그리스 북쪽, 정확히 말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그쪽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는 이 말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과 헬라 사람은 굉장히 긴장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일 간의 그런 긴장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싫어해서 또 이방인들로 그렇게 폄하했기 때문에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서로 긴장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에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가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있다가 유대파 유대인들이,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올 때에 그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책 잡힐까봐 장소를 피해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민족적 감정이 정서가 좋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던 이 헬라인들이 즉 헬라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그들이 헌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북한을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켰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때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도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일이란 말에는 디아코니아란 말을 썼고 참여한다는 말에는 코이노니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즉 풍성한 연보로 그렇게 환란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함, 참여하는 그 말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한 장 뒤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계속 이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여기서 후한 연보라고 할 때 원래 누가는 코이노니아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종합해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두 번째 모습은 교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이웃, 가난한 이웃, 가난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그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제를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떡을 떼는 교제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교회론 안에서 구제, 봉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살아있지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구원을, 이 구제 행위를 구원의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서 새롭게 피조된 공동체, 교회가 그들의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신학과 카톨릭과의 첨예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성찬을 의미합니다. 어떤 해석자는 이 떡을 뗀다는 것을 물질을 나누는 것, 음식을 같이 나누어서 식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도 그랬고 거의 절대 다수의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을 성찬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프락지오 파니스라고 하는 그 말이 전형적인 성찬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찬을 정기적으로 집례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그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이 성찬의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찬에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과 그리고 그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바뀐다고 하는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그룹은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단지 기억할 뿐이다, 기념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실제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들려올림을 받아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성찬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가 된 우리가 수평적으로 한 지체로 연합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성도들과의 연합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성찬의 집례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져 갑니다. 마지막 등장하는 네 번째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늘 기도에 전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나하나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는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장로교인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 종교개혁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1559년에 나온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그 장이, 챕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칼빈은 처절하게 느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기도를 해설할 때 아주 유익한 그런 예화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선반에 여기 멋있는 컵이 하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도자기라고 합시다. 도자기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도자기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이 선반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칼빈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준비한 이 선물을 직접 갖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어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이 선물을 향해서 나가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머리를 엎드려 땅에 대시고 간절히 피와 땀을 쏟아내며 기도하셔야 그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하물며 주님도 그러셨는데 오늘날 주의 몸된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머리를 엎드려 땅에 대고 피와 땀을 흘려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전적으로 힘쓰고 교제하기를, 즉 구제하여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실제로 구제하고 봉사하기를 전적으로 힘쓰고 그리고 성찬에 전적으로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적으로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배타적으로 배제하거나 배타적으로 그것만을 하는 것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늘 풍성한 교회, 네 가지가 늘 차고 넘치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네 가지를 잘 수행하는, 즉 이 네 가지라고 하는 이 doing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2장 37절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적인 내용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그 앞에 있었던 바로 베드로의 설교에 등장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존재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에 치여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 내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그 은혜에 충만한 자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역동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2003년에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2003년 가을 학기부터 교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2003년 가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랜 유학 기간 동안에는 종합검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재정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겨울이죠. 가을 학기부터 제가 한국 9월 2일에 한국에 왔으니까 가을 학기 지나서 바로 요때네요. 11월하고 12월 가는 요 어간에 종합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내시경 검사를 할 만한 그런 특별한 특이사항도 없었고 또 시간도 없었고 또 그때는 재정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트 촬영이라고 하나요? 그냥 간단한 약을 먹고 속을 비운 다음에 촬영하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촬영을 이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갔더니 그 시트 촬영 검사를 보러 갔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진을 보여주세요.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위에 위쪽에 이 물질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위가 있으면 위 위쪽 부분, 식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이만큼 튀어나온 것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선생님 말씀은 암이라고 하시지도 않았지만 암이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 한국 남자들이 40대에 위기가, 건강의 위기가 온다고 하더니 나도 그 때가 됐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은 정말 저에게는 제 평생에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그 용종이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용종을 보고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어머님께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일주일 내내 거의 뭐 금식 기도하시다시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 당시는 저만 먼저 한국에 왔고 제 아내는 아직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뭐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죠. 지인이 엄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상황을 그대로 소개하고 내가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기도를 부탁하기 때문이고 혹시 나에게 어떤 극단적인 결과가 있더라도 우리 딸을 잘 좀 믿음으로 좀 양육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일주일 동안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마음구석에 한 구석에는 그런 불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는 어느 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도 있었는데 이거를 취소할 수도 없죠. 미리 약속된 거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는 말씀도 못하고 마음속에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사 세미나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풍납동에 있는 어느 병원에, 큰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하고 병원에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일단은 내시경 검사를 하고 그리고 조직 검사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그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상황이 긴급 상황이니까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바로 조직 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예약을 했던 것이죠. 자, 그때 제가 그 순간까지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신학 공부했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그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학금으로 후원해줬던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속상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홀어머니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유학생활 한다고 그리고 6년 세월 동안 제대로 한국에 나오지도 못해서 혼자 사셨던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또 제 딸과 제 아내에게도 잘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 온몸으로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한국 신학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한 번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공부만 했고 공부한 것을 가르치거나 어떻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최종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시고 나서 그 병원의 종합병원의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오늘 왜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진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진에 있는 대로 그렇게 그래서 정밀 검사하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를 한 사진을 촬영한 걸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분명히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진을 보아하니 사진 촬영할 당시에 그 사진 촬영을 위해서 먹는 그 약의 덩어리가 응결되어서 있거나 아니면 위가 아직 덜 비어져서 어떤 이물질이 발견돼 사진에 찍힌 거일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그 다른 이물질이 사진에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 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 저에게 한국교회와 개혁주의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확실히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현산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때로는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현산교회 올해로 12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13년을 계획하는 정말 이 아름답고 이 개혁주의 전통에 충실하고 그리고 좀 믿음의 반석 위에선 이 현산교회가 앞으로 13년과 그 이후를 계획해 갈 때 절대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동체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오로지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교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던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에 힘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다고 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소유를 헌금으로 들여서 예루살렘 성도를 도왔던 것처럼 구제에 힘쓰고 그리고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는 일, 성찬에 힘쓰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고 그를 통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풍성한 선물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반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겟셋만의 동산에서 머리를 땅에 묻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공동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공동체에 위임하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점차 세속주의와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도 그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아이러닉한 현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안타깝지만 여전히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여전히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산교회가 이제 12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3년과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전적으로 힘쓰고 교제하기에 전적으로 힘쓰고 떡을 떼기에 전적으로 힘쓰며 기도하기에 전적으로 힘쓰는 참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얻고 더 나아가서 통일 시대를 전망하며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는 21세기를 바라보는 멋진 교회, 개혁주의적인 교회, 아름다운 현상교회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우리 최덕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